이스라엘 자손이 정복한 왕의 땅들은 이러하니라.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여호수아서 10장 11장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캠페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게 연합군을 대패시키고 가나안 중부와 남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 하솔 왕 야빈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가나안 북부의 땅도 차지했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갱신하신 약속을 이루었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하신 약속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운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시리라. 우리가 쉽게 읽는 말씀입니다마는 헤아리기 힘든 말씀입니다. 상상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100%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누가 잘 가꾼 밭과 과수원을 통째로 우리에게 줍니까? 누가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우리에게 거저 줍니까? 누가 성읍을 잘 세워서 대가족 친척들이 모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내어 줍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로 인간 역사상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누린 민족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밖에는 한 민족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상천하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신 전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서 기자는 10장 42절에서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고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고로 말해줍니다. 너희는 착각하지 말고 평생 기억하라.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능력과 지혜와 결단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100% 싸워주셨기 때문이다. 100%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다 하는 것. 너희가 세상 어디에서도 상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이제는 나만을 예배하고 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다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열중쉬어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듣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자신이 해야 될 책임을 다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전해보면 여호수아는 밤에 군사를 이끌고 적군의 진영을 기습 공격해서 그들을 대패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믿음을 행사할 때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기자는 이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취한 땅의 원주민 족속들 왕을 기록하는데 먼저 요단강 동편 땅 차지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언급합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모세오경에 하도 많이 나와서 구약을 몇 번 읽어본 분들은 누구나 기억하는 이름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이들이 통치했던 방대한 땅의 경계와 주요 도시를 나열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땅은 모세가 죽기 전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가운데 두 개 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고 나머지 지파는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받았는데 여기 동편 땅 이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한 것이 12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 기자는 이어서 이번에는 요단강 서편 땅 원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오리지널 가나안 땅 차지하고 있던 왕들을 나열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7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왕의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여기 바알갓이라고 나오는데 이곳은 이스라엘의 북단 헐몬산 밑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리고 한락산이 나오는데 한락산은 이스라엘의 남단 에돔의 수도인 세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산입니다. 따라서 여기 7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서쪽에서 차지한 땅은 북쪽으로는 홀몬산으로부터 남쪽으로는 한락산까지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그들의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구분을 따라 그들의 씨족별로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부족별로 땅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 부족 안에서도 씨족의 크기에 따라서 또 땅을 다 나눠주신 겁니다. 요단강 동편 땅은 모세가 살아있었을 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가운데 반에게 땅을 주었고 요단강 서편의 땅은 나머지 아홉 개 반 지파에게 줬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기자는 이어서 요단강 서편 지파들이 정복한 땅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이 땅을 여섯 지역으로 나누어서 기술하고 그 땅은 여섯 민족이 차지했던 땅이라고 말합니다. 8절을 보면 먼저 여섯 지역을 얘기합니다. 곧 산지와합니다. 가나안 땅을 한가운데로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고원지역과 그 다음에 평지와합니다. 평지는 가나안 땅 고원지역 저 서편으로 지중해 연안까지 펼쳐져 있는 평원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경사지와 아라바와합니다. 아라바는 고원 서쪽이 아니라 동쪽에 있는 고원을 따라서 요단강이 쫙 흐르고 있는데 요단강 양쪽 계곡 평원에 있는 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가나안의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고원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거기 서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평지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이쪽 요단강 양쪽 변에 있는 계곡을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는 경사지와 합니다. 산 기슭의 땅과 그리고 광야와 가나안 땅 동남부에 펼쳐져 있는 그런 엔게디 광야와 같은 그 광야와 네겝이라 가나안 최남단 광야 지역 우리가 남방이라고 부르는데 네겝이라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땅 전체를 다 차지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수식어를 덧붙입니다. 곧 헷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위족속과 여부스족속의 땅이라. 모세오경을 여러 번 읽은 분들은 너무나도 낯익은 원주민 족속들의 이름입니다. 모세오경을 보면 가나안 차지하고 있던 족속들 때로는 일곱 개 족속으로 얘기하고 또는 여섯 개 족속으로 얘기하고 때로는 여덟 개 족속으로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 땅을 여섯으로 나눠서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섯 족속만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들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던 성읍들을 당시 도시국가들을 하나하나 밝힙니다. 그때는 인구가 500명 되었어도 도시국가로서 왕이 있었고 1000명도 왕이 있었고 너도 나도 다 왕이 있었습니다. 구절을 보면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24절을 보면 이들은 도 앞에서 31개 성읍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설교 제목을 보시면은 정복한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 제목 속에,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자손 100% 하나님께서 은혜로 땅을 주셨지만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가서 싸워서 정복해야 했다. 한꺼번에 싸우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수많은 크고 작은 성읍들 하나하나와 싸워서 차지해야 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을 기록한 여호수아서 기자는 이어지는 13장서부터 21장에서 무려 9장에 걸쳐서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앞에서는 땅을 차지한 이야기, 그 다음에는 그 땅을 분배한 이야기입니다. 12지파에게 분배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요단강 동편 지파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동편에 있었을 때 거기서 취한 땅, 그것이 먼저 취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루벤 지파가 어떤 지역에서 어떤 성읍들을 차지했는지 자세히 밝힙니다. 그 다음에 루벤 지파 바로 위에 있는 갓 지파가 어떤 지역에서 어떤 성읍을 차지했는지 자세히 밝힙니다. 그 다음에는 므낫세 지파 가운데, 므낫세는 요단강 끼고 동쪽과 서쪽에 다 있었는데 요단강 동쪽의 반, 그 반 지파가 차지한 땅을 자세히 밝힙니다. 그 다음에는 요단강 서쪽으로 와서 이번에는 나머지 9개 반 지파가 땅 차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철저하게 순서대로 합니다. 제일 중요한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갖고 어디를 차지했는지,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는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이게 순서가 철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왕족으로 삼으신 유다 지파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끔찍이 사랑하셨던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요셉의 동생 12번째 아들 베냐민 지파를 얘기하시고, 나머지 자기가 유다가 사랑하지 않았던 아내와 첩에서 나온 자식들, 저 자손들에게 준 땅을 위해서 말씀합니다. 13장서부터 21장은 대부분이 지역과 성읍의 긴 목록입니다. 여러분 15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려 44절에 걸쳐서 유다 지파가 시족별로 얻은 성읍과 땅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서부터 24절 말씀을 언뜻 보면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왕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어디 왕, 어디 왕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는 왕 이야기가 아니라 땅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이름은 하나도 없고 대신 이들이 왕 노릇했던 도시국가들, 땅 이름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앞에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면은 1절서부터 24절까지 전체에서 왕 이름은 둘밖에 안 나옵니다. 2절과 4절에 언급된 시혼과 옥 왕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가나안 왕의 이름이 아니라 사실은 가나안 왕의 이름이 뭐였는지 전혀 알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차지했던 땅,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땅, 그 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기자가 여호수아서 전반부를 마치면서 11장까지가 전반부고 12장서부터는 이제 땅을 분배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반부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정복한 도시국가들, 그들의 땅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서 기자는 자 보라고, 우리가 정복한 나라들과 그 땅이 바로 이거다, 여기 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구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이스라엘이 요단강 서편에서 차지한 땅을, 정복한 땅을 하나하나 세워보면서 나열하는데 이것을 31번을 되풀이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 하나님 잘 알지 못하고 말씀 지도권이 읽지 않는 성도들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아, 용건만 간단하게 얘기할 것이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성읍 이름들을 왜 이렇게 길게 나열하는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하나하나 읽으면서 너무나 신이 났을 겁니다. 왜? 우리 새벽기도 쭉 나오는 분들 우리가 모세오경 전체를 한 패러그래프씩 자세히 띄고 지금 여호수아서 하고 그 다음에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하도 많이 들어서 이게 지도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아, 여기 지금 이 땅을 정복한 게 랜덤하게 한 게 아니구나. 무작위적으로 한 게 아니구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산 기슭에 있는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는 그 북서쪽으로 올라가서 세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점령하기 시작하는데 산등성을 타고 밑으로 내려가서 제일 먼저 점령한 데가 아 예루살렘이구나. 처음에는 아이성했다가 아 그다음에는 아 처음에는 여리고 다음에 그다음에는 아이성했다. 그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아 그다음에 남쪽에 헤브론까지 가서 점령했구나. 이거 머리로 탁 꿰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많은 도시들 하나하나 나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식한 방법을 택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다 지키셨다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겁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일어나 그 땅을 종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밟은 땅 동서남북으로 다 주셨다 하는 겁니다. 당시 이 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면은 누구나 여기 있는 성읍들 31개 성읍들 어디 있는지 다 꿰었습니다. 미국에 조금만 사신 분들은 미국의 수많은 도시들 어디 있는지 다 꿰고 있습니다. 31개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억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입만 벌리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고백하고 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시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시대 우리들 대부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뭉뚱그려서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은혜를 주셨다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쉽게 식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고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수많은 놀라운 은혜들, 기적적인 은혜들 다 잊고 사는 데 있습니다. 기억한다면은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가 교독문으로 부분적으로 읽은 시편 136편과 같은 노래를 많이 지으셔서 성경에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예배의 의식으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문으로 읽은 것은 조금 변형된 것입니다만은 원래는 레위인이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고 선창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예배 드리는 회중이 후렴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 있는 내용은 레위인이 다 선창하면 나머지 회중은 후렴만 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을 시편 136편에서 몇 번이나 하는가? 무려 25번이나 반복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예배의 일부였습니다.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예배에서 이렇게 예배 인도자와 주고받으며 하나님이 베푸신 구체적인 은혜 하나하나 리사이트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레위인의 말이 지루하거나 따분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노래 가사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예식을 20번, 30번 반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기사들이 하나하나 뇌리와 가슴판에 새겨졌습니다. 그 결과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 특별히 감사 기간 동안에 많은 교회에서 예배 도중에 그 목회자와 회중이 교독하고 화답하는 아주 많이 사용되는 시편인데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받는 순간부터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까지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가인과 아벨과 에녹과 그 모든 역사를 요약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잘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후세들이 보고 예배에서 계속 되풀이함으로써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여호수아 당시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큰 감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기록된 도시 하나하나가 자신들이 치루었던 치열한 전투를 기억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죽었던 사람들과 흘렸던 피 기억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것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정복한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100%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그 놀라운 성읍들과 집들과 운물들과 밭들과 과수원들을 받았지만 그 모든 축복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는 싸워야 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가 세상에서 떠나자마자 나머지 세대들은 하나님 믿지를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이미 다 받고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른 축복들은 자신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싸워서 쟁취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나 지옥 갈 사람이 천당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별로 바랄 게 없습니다. 또 주님께서 제시하신 그러한 놀라운 축복들이 전혀 매력적으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기껏 주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놓고 따른 자는 나중에 천국에 가고 지상에서는 많은 가족을 얻으리라. 기껏 모든 것 놓고 주님 다 따라봐야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축복은 주님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가족이라는 거 아주 소수는 내 마음에 들지만은 같이 있고 싶지만은 절대 다수는 같이 지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만져지는 축복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과 희락이니라. 나 그런 거 관심이 없는데. 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지 이런 거를 좀 주신다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선한 싸움을 싸우겠는데. 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또 중요한 축복. 네가 나를 믿으면은 그때는 너는 거룩한 백성, 공의로운 백성, 사랑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리라.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공의롭게 산다는 얘기는 내가 있는 거 나눠줘야 된다는 말인데, 세상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얘기는 내가 눈으로 귀로 즐기고 싶은 거 못한다는 얘기인데, 세상에서 사랑이 충만한 백성으로 산다는 얘기는 내 이기적인 꿈을 키우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를 않습니다. 왜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를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을 때 하나하나 싸워서 취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왜 그걸 하나하나 싸워서 취하지를 않느냐?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이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인데 그걸로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버지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부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유언장을 썼는데 하도 많아갖고 유언장이 매 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근데 유언장은 전부 재미없는 물건의 리스트, 아니면은 땅의 리스트, 아니면은 금과 은과 보석의 리스트, 이런 것들입니다. 쫙 나열을 해 놓은 거예요. 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별장 좋은 거는 다 갖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좋은 집들 다 갖고 있고, 좋은 보석이라는 거 다 갖고 있고, 증권이란 증권 다 갖고 있고, 땅 투기해 갖고 땅이 엄청나게 많고, 아파트들 엄청나게 갖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식이 여러 집 있어요. 제가 그 자식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유언장 써놓은 거 보고, 아유, 재미 하나도 없네. 이거 웬 놈을 리스트가 이렇게 길게 돼 있다. 그거 안 보겠다고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눈을 부릅뜨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리스트 하나하나 자세히 볼 겁니다. 내 것만 보지 않고 내 형제에게 주겠다고 하신 거 그것까지 들여다보면서 자세히 볼 겁니다. 왜? 놀라운 축복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유언장 없어질까 봐 그거를 껴안고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나중에 변호사 앞에 갔을 때 내가 받을 거 분명히 받기 위해서 그럴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책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축복 이걸 보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웬 놈의 리스트가 이렇게 긴가 건너뜁니다. 우리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가?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양심으로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나는 성경을 일독이라도 했는가?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권사님 1년에 많이 할 때는 12독을 하십니다. 12독. 최소한 몇 독은 하십니다. 더 깨끗한 양심으로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수많은 잡상식과 잡지식을 습득하는데 얼마나 많은 지식을 시간을 보내는가. 전혀 본이 되지 못하는 연예인,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무슨 음반을 언제 냈고 가사가 이렇고 이런 거를 아는 데는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젊은이들 막상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축복을 주는 이 성경은 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리스트가 나오면은 건너뛰어, 건너뛰어 하면서 보는 겁니다. 우리 제가 계속 상식에 호소합니다. 여러분, 어느 고등학교 학생이 선생님한테, 아니 선생님, 선생님, 무슨 과목을 들으면서 나한테 복잡한 얘기 좀 하지 마. 나한테 심플하게 요점만 좀 얘기해 줘. 그 고등학교에서 하는 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6년 동안 차곡차곡 배워야 되고, 그 다음 중학교 3년을 배워야 되고, 고등학교 1, 2학년을 배워야 고등학교 3학년 때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근데 아, 다 귀찮으니까 나한테 요점만 얘기해 줘.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교회에 들어오면 그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20년, 30년 다녔는데 이거 다 읽어보려고 그러면은 아, 힘들어. 이거 뭐 리스트 이거 골치 아프고, 족보 골치 아프고, 또 유배되어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리스트 이렇게 있는데 아, 이거 골치 아프고 왜 알아야 돼? 요점만 간단하게 얘기해.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구체적인 순간의 삶이 연결된 것, 그거 전체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구체적으로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나의 인격을 형성하고 성품을 형성하고 나의 삶의 목표와 방향과 초점을 다 형성합니다. 우리가 왜 기독교인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은 옛날에는 내가 하면서 자기 얘기를 냅다 떠들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면은 자기 얘기가 별로 할 게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왜? 나는 악하고 추하고 정직하지 못한 인간, 평생 한 거라고는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헛된 짓밖에는 한 게 없는데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을 알고 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그를 위해서 내가 그의 종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는 내 얘기가 다 없어지고 성경에 있는 얘기가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좀 유식한 얘기를 용어를 사용하면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모든 크리스천들의 메타 내러티브가 됩니다. 우리가 할 얘기가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다른 삶이지만은 공통적으로 커버하는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예요. 구체적인 이야기들입니다. 대학교 갈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차곡차곡 지나갔듯이 성경 말씀을 처음 들어와서 창세기서부터 어디서부터 자세히 하나하나 읽어나가면서 퍼즐 피스들이 다 맞춰지는 것. 이게 크리스천의 성화되는 삶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세히 모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자세히 모르는 사람이 무슨 재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성화되어 가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는 사람이 무슨 재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며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를 성화시켜 갖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사용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 두 가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기 위한 대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성경을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치도곤이 읽지 않고 나는 기독교의 핵심 복음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나는 구원받는다, 이거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 그러면서 아니 궁극적인 계명은 사랑하는 건데 나 다른 사람들 잘 사랑하고 산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하나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설교 시간에 언급했듯이 하나님 사랑이 강아지 사랑인 줄 알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자기 시족 가운데 한 사람이 빚을 지면 갚아주는 사랑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됐으면 자기 돈을 내고 그 사람을 풀어주는 사랑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이 밭을 남한테 팔았으면 동족으로서 사주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성경을 그렇게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신 것, 이들을 성화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 거기에 필요하기에 시내산에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그거를 계속 광야 삶을 통해서 실습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 과정을 생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역사책을 쓰고 우리 자녀들은 세계사와 국사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공부합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우리 속된 표현으로 밥 먹고 사는데 아무 관련도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수많은 사실들, 이거를 왜 가르치고 외웁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를 모르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원하고 미래를 보다 더 낫게 설계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아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단 알고 나야 그 다음에 믿든지 자시든지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은 쉽게 건너뛸 수 있는 과정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자세히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을 늘 쉽게 살려고 했던 사람, 쉽게 대학에 가려고 그러고 쉽게 좋은 직장에 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늘 건너뛰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누가 며칠 만에 미국 대통령과 회화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100% 거짓말인 거 알지만은 그걸 사갖고 뒤적뒤적거립니다. 한 달 만에 영문법 정복하면은 전부 사갖고 뒤적뒤적 거립니다. 100% 거짓말인데. 아니, 이 세상에 장기 하나 제대로 배우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 영원한 진리를 깨닫는데 그렇게 쉽게 배우겠어요? 우리 양심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진리를 깨닫는 데 필요한 성실함과 진실함과 충성스러움, 이게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 들어왔을 때 고백이었습니다. 신학교를 갔는데 성경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칠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에 관한 다른 많은 이론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기 전에는 개종하고 11개월 동안 매일 하루 종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신학교 가고 난다면 성경 볼 시간이 없어서 한 4년 동안 성경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되니까 제일 두려운 게 무엇이었는가? 누가 성경에 대해서 물어볼까 봐.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이거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자세히는 고사하고 건성으로도 제대로 읽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설교할 때 이 소위 토피컬 설교를 할 것인가, 내가 원하는 주제, 내가 좋아하는 말씀, 쉽다고 생각하는 말씀 찾아갖고 설교할 것인가, 아니면 무식하게 처음서부터 한 패시지 한 패시지 내가 알건 모르건 공부해갖고 설교할 것인가, 후자를 택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 바퀴를 도는데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중간에 누가 물어보면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뭐를 하든지 전공법으로 차곡차곡 쌓을 때 그 지식은 어디 가지 않고 그 지식은 파워풀한 지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정복한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게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직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에 정복하지 않은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있습니다. 여기 왕들이 하나씩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교회 주변을 보면은 수많은 이방인들의 성이 있습니다. 철성벽과 같아갖고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신 모든 자들, 이것이 직장의 동료건, 학교 같은 실험실의 친구건, 아니면 내 가족이건 가까운 친척이건, 이거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돌아가는 길이 없고 그 컷해갖고 가는 길도 없습니다. 뚜벅뚜벅 가는 길입니다. 원합기는 우리 모두 옛날 여호수아 시절 출애굽 1세대와는 달리,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서 죽었는데 자기 부모 세대들이 엎드러져서 죽은 것을 보고 교훈을 받아서 그들보다는 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이제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우리 앞에 있는 이방인 성도를 점령해 나감으로써 개인의 성화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지속적으로 확장시키는 삶 모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